가정과 각 처소에서 목장 주일 예배로 모이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제3세계 신학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이란 제목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966년 문화혁명 이후 시작된 문화운동은 1979년까지 모택동과 유기소의 노선 대립 속에 전개되었는데 교회에게 이 시기는 실로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를 언젠가 치러야 할 불의 단련이로 받아들였고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시기에 교파주의의 극복, 평신도 지도력 강화, 신학교육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국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소위 말하는 문화혁명을 시작하면서 그 핍박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폐쇄되었고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강제로 추방되게 이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모택동 실각 후 다시 개방된 중국에는 문화혁명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통계상 약 한 5천만 명이 존재했다라고 얘기가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더 순수한 모습으로 개혁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이 결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문화혁명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중국 교회 내에 존재했던 작은 무리운동, 즉 소그룹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핍박이 올 때 중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하교회 그리고 가정교회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운동은 최초가 중국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일정의 가정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교회로 존재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가 그 시대에 암울한 상황 가운데 희망이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이 시대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목장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독특하게요, 오늘 본문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원어,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ek, out of,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내다, 그리고 칼레어,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즉 지금 있는 그 모임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을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회심한 이방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시 그는 골로새 지역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의 한 권으로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목장교회의 정체성, 본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저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을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레몬은 이런 큰 힘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목장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과 함께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형편에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목장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의 교제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이나 좋은 교제, 정으로서는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공감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장교회는 기도 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목장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목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세 번째로 삶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눌 때 7절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삶의 나눔은 그들의 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기쁨,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 목장에서 예전에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도리어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는 그 어떤 소그룹과 목장에서도 나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있는 성도들, 목장원에서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시는 자신의 잘못됨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듣고 그것을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것들을 한참 지켜보다 보면 아, 이곳이야말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관계를 끊어야 된다. 자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사랑할 사람도 없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상처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기심 안에 그 상자에 갇혀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목장원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나눔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때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누며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갈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결과 목장교회는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그 안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본인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교회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맨 마지막 복음 증거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왜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다름 아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빌레몬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종이 주인의 것을 탈취해서 훔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아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너의 모든 재물을 탈취한 것 알지만 그를 죽이지 말고 형제로 환대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나 바울을 영접하듯 그를 받아들여줘라.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대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빌레몬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새 생명 얻은 것처럼 마땅히 너의 종인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본문 18,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빚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랑의 빚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빚을 졌는데 내가 그 빚을 더 이상 의논하지 않을 테니 너도 역시 그 빚진 것을 너의 종된 오네시모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확신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와 전도 폭발의 소수의 인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과 또 실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목장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장교회 원형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목장교회들이 이루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